좌우로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그렇게 한번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오늘 찬송가의 찬양처럼 군대로 혹은 군사로 살아간다 고백하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삶을 살아간다고 고백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산다 그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에 뭐 때로는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 저희들이 그 삶 속에서도 가끔은 낙심할 만한 상황을 만나게 되어지기도 하겠다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제가 주보 칼럼 가운데 쓴 그 이야기가 얼마 전 10월 2일쯤에 미국에서 있었던 재판 이야기인데요. 사건은 작년에 있었던 사건이고 한 백인 경찰관이 흑인 청년을 살해한 사건 때문에 일어난 재판이었는데요. 뭐 흑인 청년은 자기 집에 앉아 있었고 이 백인 경찰관은 퇴근 후에 자기의 집인 줄 알고 이 청년의 집을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웬 흑인 청년이 앉아 있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총으로 죽인 거죠. 뭐 범행은 사실은 우발적인 것이기도 했지만 뭐 여러 가지로 부인합니다. 뭐 경고도 했고 이렇다는데 결정적인 증인이 증언을 하는 바람에 재판이 끝이 났고 10년형을 받아 언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그 피해자의 동생이 앉아 있었는데 그 동생이 재판이 다 끝나고 나서 판사에게 양해를 구하고 시간을 달라고 해서 이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그에게 그 가해자에게 다가가서 그를 용서한다고 하는 사실과 그 다음에 우리 형도 아마 그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 용서함,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권면하고 그를 안고 한 몇 분간 같이 서로 눈물을 흘리면서 화해하는 시간들을 보낸 이야기가 기사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 그 재판정에 있었던 판사가 흑인 판사, 여자 판사였는데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이어서 자기도 가서 그 가해자를 안아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성경책 중에 한 권을 주면서 난 여러 권을 가지고 있으니 당신에게 이 성경책을 줄 터이니 가서 이 성경책을 좀 읽고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다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펴서 보여주면서 앞으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이 말씀인 것 같다 이제 그렇게 권면했다는 이야기가 쓰여졌습니다. 참 선한 일이고 아름다운 화해의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참 불가능할 만한 용서의 이야기가 신문에 쓰여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칭찬과 또 아름다운 미담으로 전해지는 숱한 기사들 속에 몇몇 기사들은 그것에 대하여 다른 의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만약에 이 사건이 흑인이 백인을 죽인 사건이었다면 또 그와 같은 용서가 백인으로부터 또 되어지고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큰 이슈가 되었을까? 그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는 흑인들에 대한 차별 그리고 그것으로 일어난 이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인데 그것을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로 그냥 덮어서 빨리 지나가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아무리 한 사람의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이게 흑인에 대한 차별을 바꿀 수 없고 사회를 바꿀 수 없다면 이것이 참 안타까운 한 아름다운 미담 신문 한 줄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 것밖에 되진 않은 것이 아닐까. 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쓰기도 하고 그거에 대한 반박 이야기를 쓰기도 하고 심지어는 판사였던 그 분이 한 행동은 적절치 않다. 뭐 그렇게 얘기해서 그것에 대해서 징계를 하거나 조사를 해야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기도 했던 것을 봅니다. 심지어 이제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아름다운 이야기가 끝난 것 같았는데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결정적인 증언을 했던 그 흑인 청년이 보복 살해를 당하는 것과 같은 모양으로 죽음을 또 당한 일이 일어나면서 야, 참 좋은 선한 일이 선한 영향력으로 끼쳐지고 더 좋은 일들을 만들어내는 그와 같은 일만은 아니구나. 한편으로 선을 행하되 낙심할 만한 일들이 얼마든지 있게 되는구나 하고 하는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아름다운 이야기라기보다 믿음의 승리이자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결단하고 고민하며 그렇게 행한 용서의 행위였을 터인데 그것이 점점 번져가서 그 사랑의 이야기, 용서의 이야기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바꾸어가고 좀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면 좋겠는데 불과 얼마 지 않아서 오히려 그 반대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보게 되면 우리는 참 낙심할 만하겠다. 좀 결이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가 가르쳤던 또 후배이기도 한 친구와 뭐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 이야기를 그때 한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이제 이 본문 이야기로 설교를 들었는데 뭐 다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고 열심히 수고한 이들이나 혹 또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자기도 수긍을 했지만 말씀을 듣는 내내 마음속에 좀 섭섭함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알죠? 하나님은 늘 뭐 동일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수고한 것이 뭐 그렇게 크겠습니까? 그래도 좀 더 시간을 많이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하고 같은 일에 어떤 사람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뺀질뺀질하게 이렇게 빠져나가서 자기 시간을 갖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나도 그러고 싶은데 되게 수고하면서 와 일하고 애쓰고 물질도 쓰고 시간도 쓰고 정성도 써 그 일이 끝이 났고 감사하게 그렇게 됐다면 하나님 나한테 좀 상급을 차별은 아니더라도 내가 격려될 만큼은 좀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랬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냥 다 자로잰 듯이 공평하게 그냥 다 이렇게 주신다고 말씀하는 게 뭐 항의는 아니지만 섭섭한 마음이 좀 생기더라. 그렇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해도 좀 섭섭하긴 하겠다 그랬죠. 아마 자기 굉장히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친구이고 자기 시간이나 물질이나 뭐 이런 것들 너무너무 많이 써서 헌신하는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아마 그 상황 속에 좀 섭섭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으니까 아마 그 마음이 그것 때문에 조금 하나님 그래도 좀 잘했다고 칭찬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이런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조금 수고한 것, 애쓴 것 또 남들보다 조금 더 열심을 내고 남들은 못하고 좀 이렇게 빠져나갈 때 그래도 나라도 해서 하는 마음으로 수고한 그 수고를 알아주셨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좀 칭찬해 주시고 상으로 챙겨주셨으면 더 좋겠다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아마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 그렇겠다. 사실은 그런 생각을 많이 못했었거든요. 저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공평하고 공의로우신 것이 너무 감사했고 또 뭐 내가 값없이 받은 은혜인데 누구에게 차등으로 뭐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주신 상급이나 하나님 주시는 복이 좀 더 풍성하게 부어지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나 기대들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설교할 때도 제가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침에 이른 시간에 나와서 한 데나리온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가서 하루 종일 땀 흘려 일하는 사람과 마지막 겨우 한 시간 남겨놓고 포도원에 불려가서 옷 갈아입고 포도원에 일하려다가 끝이 나서 이제 나온 사람. 하고 집 주인이 그 집 포도원 주인이 마지막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어요. 처음 온 사람이 좀 더 받기를 기대했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니 섭섭하더라는 거죠. 나를 쟤랑 같이 취급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전 하루 종일 일하고 수고하고 이 땡볕에서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저렇게 온 사람하고 나를 같이 취급하시는 건 너무 억울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 가운데 내가 너하고 약속한 것이 한 데나리온인데 내가 너에게 한 데나리온 주는 것이 당연하고 또 저 사람에게 내가 좀 선대해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느라 한 데나리온을 주는 내 착한 것을 네가 악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옳지 않다. 저는 그 당연하게 받아들였고 또 설교를 제가 그렇게 했잖아요. 자주 그렇게. 근데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섭섭할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루 종일 땀 흘려 일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나를 같이 취급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은 알지만 그래도 나한테 좀 더 격려와 칭찬을 해주시면 내가 오늘 일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더 좀 격려가 되고 용기가 나서 좀 신나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야 내가 주는 은혜는 공평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알긴 알아도 또 힘을 내서 일하려고 할 때에 그게 잘 에너지가 안 생기기도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는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상급을 허락하시는가. 사실은 성경에 상급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급에 대한 말씀과 또 오늘 본문과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또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이야기들을 어떻게 연결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오늘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나누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 묵상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시간 때의 이야기였고 오늘 본문 시절쯤은 이미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다닌 지 10여 년이 훌쩍 지난 그러니까 꽤 오랜 시간 도망다니던 때의 이야기일 뿐 아니라 도망다니다 다니다 지쳐서 더 이상은 숨을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블레셋이라고 하는 자기의 적국인 나라 그 나라의 왕이었던 아기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망명해서 몸을 의탁해 있을 때의 일입니다. 다윗이 자기 백성인 이미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서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세움을 받은 상태였고요. 사울은 그런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온 이스라엘을 뒤져가면서 사울을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애써왔던 시간이 벌써 10여 년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홀로 도망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 다윗이 꽤 큰 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에게 뭐 이런저런 이유로 다윗을 찾아온 장수들, 군인들도 있었고 또 사회의 불황아들, 사회에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던 연약한 사람들 또 심지어는 불황아로 표현되어진 그런 이들도 이 다윗에게 몸을 피해 와가지고 그 무리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뭐 처음에는 1,200명으로 시작해서 지금쯤 되었을 때는 천여 명이 훨씬 넘는 왜냐하면 다윗의 수하에 군대로 나아갈 만한 사람의 숫자가 600명 정도 되었다고 하니까 그 가족들을 다 생각해보면 1,000명이 훌쩍 넘는 큰 무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어디 도망다니기도 힘들고 어디에 있기도 어려우니 그래 블레셋에 몸을 의탁했고 다행히 아기스가 이 다윗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자기 부하로 삼고 자기의 장수로 삼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자기 신하들의 또 부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을 선대해요. 그래서 다윗에게 좀 마음 편하라고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을 선물로 줍니다. 그래서 너와 너의 식솔들은 그 성에 가서 살도록 뚝 떨어진 곳에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에 다윗과 그의 모든 수하의 사람들이 가 정착합니다. 그곳에서 1, 2년 정도 시간이 지난 때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을 하나로 선물로 받았으니 그 성 안에 뭐 자기 식솔들하고 다 정착해서 그야말로 뭐 나라는 아니어도 살만한 정도의 시간들이 흐른 거죠. 그러던 차제에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기스가 이제 시간이 좀 흘렀어요, 많이. 그리고 다윗이 자기의 마음에 어느 정도 합한, 그래서 자기 편이 된 것 같아 생각이 되어지니까 이 다윗에게 이 전쟁에 같이 나아갈 것을 청합니다. 다윗도 뭐 어쩔 수 없죠. 동족인 이스라엘, 특별히 자기가 기름 부음 받아서 자기가 왕으로 세움을 받아야 할 이스라엘이지만 지금 당장은 아기스에게 몸을 의탁하고 있으니 그 왕의 요청을 거절할 방법이 없어서 자기 밑에 있던 군대들 600여 명을 데리고 그 전쟁에 참여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스럽고 위기 상황인 거죠. 이 전쟁에 나아가서 전쟁을 딱 시작하는 순간 더 이상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적국에 가가지고 적국의 장수로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워서 이스라엘 군대를 죽여도 뭐 패배해도 그러고 나서 어떻게 다시 이스라엘 왕으로 오겠어요? 그런 것까지 각오하고 간 거겠죠.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위기를 피하게 하셨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 가운데 시기를 일으키고 이 다윗을 미워한 마음을 주셔서 그들이 이 다윗이 전장에 같이 있는 것을 못 견디게 합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우리가 이를 믿고 이 사람을 우리랑 같이 전쟁터에 둡니까? 이 사람 마음 확 돌려서 예전 골리앗을 죽일 때처럼 그렇게 우리의 대적이 되기 시작하면 우린 큰 피해를 볼 것인데 이 사람을 같이 전쟁터에 함께 싸우는 것을 우린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아기스 왕도 어쩔 수 없어서 돌려보냅니다. 감사하죠. 다윗은 동족과 싸우지 않아도 됐고 또 아기스의 명을 어겨 그 눈 밖에 나는 일도 아니었으니 그렇게 그 전쟁터에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의 일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돌아와 보니 시글락이 약탈을 당했어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또 다른 그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 오른쪽에 살던 민족이 호시탐탐 뭐 전쟁을 치르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 표현을 빌면 비어있는 성을 빈집털이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뭐 가축들 다 빼앗아 오고 여인들과 가족들도 다 포로로 잡아와서 이제 애굽의 포로로 팔고 뭐 노예로 팔고 그 다음에 뺏어온 것들은 자기 생활에 쓰고 이럴 생각으로 다윗성에는 다윗과 군대들이 다 전쟁터에 나가신 성 비었잖아요. 어떤 이유로 그 정보를 얻었든지 거기에 가서 시글락을 쳐서 완전히 약탈을 다 해버리고 떠나갔습니다. 전쟁터와 시글락 사이는 한 3일 정도 걸릴 만한 길이에요. 한 100여 킬로 정도쯤 못 미치는. 그러니까 사흘 동안 열심히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서 다윗과 그 부하들이 돌아온 거죠. 지치고 힘겹게 돌아와 보니 시글락성이 약탈을 당했습니다. 아내와 자식들은 다 없어졌고 보니까 모든 물건들, 기명들, 가축들이 다 빼앗겨 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의 표현을 오늘 본문 앞에 3절 이하에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허망하죠. 어떻게 보면 전쟁에 나아간 것도 답답한 마음을 품고 나아갔겠지만 돌아올 때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동족하고 싸우지 않게 되었다. 감사한 마음으로 얼마나 열심히 왔겠어요. 와보니 이게 뭐예요? 그렇게 도망 다니면서 겨우 식솔들 챙겨서 이제 이 시길락이라는 성에 정착해서 불과 1, 2년 잘 살만 했는데 이게 뭐예요? 가족들 다 잃어버렸고 물건은 다 빼앗겨버렸고 슬퍼서 울 뿐만 아니라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향해서 그들이 분노를 표출합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그렇게. 그러나 다행히 다윗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 위기 상황에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용기를 얻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사람들 쫓아가면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하여 말씀해 줍니다. 쫓아가라. 너희가 다를 것이고 그들을 찾아올 것이다. 백성들을 독려해서 가기로 합니다. 함께 전쟁에 나아갔던 600명을 다시 끌고 아말렉을 쫓아갔습니다. 또 생각해보면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전쟁터까지 걸어갔잖아요. 다시 전쟁터에서 돌아왔습니다. 사흘길을 걸어갔다 사흘길을 걸어왔으니 뭐 갈 때야 그래도 전쟁을 치르러 가는 뭐 진영에서 따라갔지만 올 때는 자기들끼리 오니까 뭐 그렇게 편하게 오진 않았지 않았겠습니까? 빨리 집에 갈 생각이었지. 중간에 쉬면서 밥도 먹고 뭐 이러면서 천천히 유람하듯이 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걸어 다녔으니 피곤한 채로 와보니 상황은 더 처참했고 시컷 울고 막 소리 지르고 다윗을 죽여야겠다 막 이런 혼동이 한번 일어나고 나서 다시 전열을 정비해서 아말렉을 쫓아 또 하루길들을 걸어가고 있는 입장이니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체력이 빠질 대로 다 빠진 거죠. 가다가 깊은 골짜기인 부솔 시내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에 더 이상은 갈 만한 힘이 없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 골짜기를 건널 만한 에너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 200여 명 정도는 거기에 남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졌던 짐들을 다 거기다가 내놓고 그냥 무기만 들고 빨리 아말렉을 쫓아가기로 하에 400명은 다윗을 따라갔고 200명은 거기에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아말렉을 쫓아가서 그들을 쳐서 무찌르게 하셨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계속 싸워서 이 아말렉을 다 무찌르고 가족들을 다 찾고 약탈한 모든 물건과 더한 것으로 전리품을 얻어서 또 돌아 하룻길을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부솔 시내에 도착한 때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승리하고 돌아와서 그 부솔 시내에 남은 200명을 만났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고 있는 때에 22절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뭐 다는 아니었던 것 같지만 함께 싸우러 갔던 사람들이 불만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가가지고 애써 전쟁하고 막 힘겹게 싸우고 그거 다 찾아왔는데 얘네들 200명 그냥 가만 앉아 있었잖아요. 머물러 있었는데 얘네들하고 우리하고 같이 취급받는 게 싫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처자야 자기들 가족이니 주고 나머지는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얘네는 이거 찾는데 동참하지 않았으니 처자만 줘서 돌려보내고 나머지는 우리끼리 하는 것이 맞겠다. 다윗의 대답입니다. 23절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다윗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나의 형제들아. 야, 우리가 다 같은 가족 아니냐. 아마 이런 의도로 이렇게 지칭했겠죠.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 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그러면서 내려갔던 자들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다 하고 얘기해. 그래서 그들을 같이 똑같이 분배하고 거기에 더해서 25절에 보면 이것을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로 삼았다고 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거 왈가왈부하지 말자. 딱 법으로 정해서 무조건 갔던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 동일하게 분깃을 나누는 것으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으니 이것을 그 은혜를 우리가 나누는 것이 맞다. 피곤해서 여기 머물러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을 차별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 하는 것이 본문 말씀이었고 다윗은 그렇게 실행했고 그것이 온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었다. 거기서부터 출발한 거죠. 맞는 말이기는 하고 하나님의 은혜이긴 하지만 400명이 좀 억울할 수는 있겠다. 뭐 억울까지야는 아니어도 그래도 조금 더 주는 것 정도쯤은 할 수 있잖아요. 더 수고했는데 더 수고한 사람들 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좋잖아요. 이렇게 하면 사병면들이 섭섭하잖아요. 나중에는 나도 안 가고 남아있지 못하러 가겠어. 안 가도 어차피 똑같은데 뭐 굳이 다음에 또 가가지고 또 애써 싸워가지고 더 얻는 것도 없는데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안 가겠어요. 마음이 그렇다는 거지.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지. 그런 마음이 들면 그건 어떤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뭐 여러분들이야 그렇지 않은 줄 알아서 늘 그래도 감사함으로 섬기고 그런 자리에 서시는 줄 알지만 혹여라도 가끔 수고하다가도 애쓰다가도 마음 한구석에 아유 좀 섭섭한 마음도 생긴다 싶을 때가 있을 수도 있겠다. 성경은 사실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는 차별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는 우리의 어떠한 것에 따라서 뭐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차별이 없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그러나 또 성경은 숱하게 많은 곳에서 상급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줘요. 너희가 행한 것에 따라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또 그걸 기대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갔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서 모세 이야기를 쓰면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런데 그것은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렇게 썼습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고난당하는 걸 기뻐한 것은 그가 상 주시는 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았기 때문.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심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기대들을 했던 그 성경의 사람들이 있고 실제로 그것에 따라 그들이 하나님의 상 주신 것들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신약에 바울도 디모데에게 편지 쓰면서 비슷한 이야기를 씁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렇게 씁니다. 내가 이 선한 싸움을 싸웠고 이 선한 싸움을 마칠 즈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면류관 주실 것을 내가 기대하고 그걸 소망한다고 표현합니다. 두 가지는 좀 더 덜 실제적이에요. 영적인 것 같고 믿음의 고백 같아 느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조금 더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이하에 10장 41절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는 거죠. 분명히 그 상급에 대한 약속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둘 사이에서의 고민을 우리가 어떻게 잘 조화롭게 이해할 것이냐는 거죠. 뭐 이미 다 마음속에 이해가 되어지고 용납이 되어진 줄 알지만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어서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숱한 이 이야기들의 많은 곳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비유의 이야기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도 그런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식솔들을 찾아오는 그 모든 과정이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아니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이야기로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을 구원해내는 그래서 그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로 듣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구원의 이야기로 다윗은 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 베푸시는 일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잘 살펴보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훨씬 더 명확합니다. 그 이야기는 일한 만큼 삭스를 준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고 하는 것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일한 것에 대한 삭스를 한 데나리온으로 특정해 이야기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한 가족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빵을 살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의 가족도 한 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사람의 가족도 하루를 살아내기 위해서는 한 데나리온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생명에 필요한 한 데나리온을 허락해 주시는 것은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것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세요. 물론 그 중에는 더 수고하여 일한 사람들도 있고 일찍부터 믿어 평생을 하나님의 일에 헌신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늦은 나이에 하나님을 알아 아주 짧은 시간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믿음이 잘 자라지 않아 그냥 그야말로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그들에게라도 그 구원이 차별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것으로 바꾸시는 거잖아요. 반쯤은 지옥에 살다가 반쯤은 천국에 오거라 이런 건 없다고요. 중간쯤 연옥에서 한 100여 년을 훈련하다가 보면 너희가 성숙해지면 그때 천국에 들어오렴 이런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저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루 종일 수고로 일해도 그것의 대가로 주시는 구원은 은혜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린 나이로부터 예수 믿기 시작해서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며 땀 흘려 애쓰고 헌신했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의 구원에 합당한 값어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차별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두 번째,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모르시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수고와 헌신, 애씀을 알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나누신다고 기계적으로 우리를 그냥 다 같이 취급하시고 네가 수고한 것 뭐 네가 수고했지 뭐 얘는 좀 놓은 거 뭐 놀았지 뭐 그러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둘을 똑같이 취급하셨다. 아니요, 하나님 그러시지 않아요. 하나님 왜 우리가 수고한 걸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일거수일투족 머리털 하나 다 세신 바 아시고 계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그 삶의 모든 행위를 왜 모르시겠습니까? 아까 제가 읽었던 마태복음 10장 42절, 41절, 42절 말씀. 어린 소자 하나에 냉수 한 그릇 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 하나에 대한 상도 너희가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동을 아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수고했는지, 어떻게 헌신했는지 낱낱이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 분명히 갚으시리라고 말씀하세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수고한 것에 대하여 결코 하나님 모르시지 않는다. 뭐 아시긴 하겠지만 하나님 나라 가야 얻는 거잖아요. 결국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나 주시는 거고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은 그래도 뭐 별 차이가 없는 거면 그것도 약간 힘이 안 나는데요. 어떻습니까? 저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주시는 상급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공평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지만 또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상급과 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냥 단순하게만 생각해 보아도 그래요. 다윗이 이 600명을 함께 동일하게 대우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 일을 선동해서 주지 말자고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면서 이렇게 했어요. 악한 자와 불량한 자가 다 이르되 그들은 아마 그 심성으로 다윗에게 이 요구를 할 때 그냥 우리 좀 칭찬받았으면 하는 것으로 얘기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원래 좀 악함. 그래서 다윗에게 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막 돌로 치자 그랬던 아마 사람들도 이 사람 중에 있었겠죠. 그래서 그들 상관없이 다 데리고 가서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힘들어 남아있던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또 수고했던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취급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윗이 그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얘가 어떤 사람인지 다윗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 자기 수하에 장수들을 세우고 용사들을 세웁니다. 다윗은 마지막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 기록 가운데에 다윗의 수많은 용사, 300용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쓰는데요. 그때 용사의 이름으로 기록된 이들 중에 꽤 많은 사람의 숫자가 다윗이 도망할 때 그 주변에 함께 있었던 이들이기도 했습니다. 공평하게 나누기는 하죠. 나중에 내가 무슨 일인가를 하려고 할 때에 먼저 생각하여 함께 일을 할 사람은 누굴까요? 더 헌신하고 수고했던 이들이 먼저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 불량하고 막 사사건건 트집 잡고 그랬던 사람들은 공평하게 대우는 하겠지만 나중에 자기가 정권을 잡고 일할 때 그 일에 동참하게 하기는 쉽지 않겠죠. 또 미리 죄송한 표현입니다. 뺀질뺀질하던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힘은 남아있는데 아이고 따라가기는 귀찮아서 200명 중에 남은 사람이 한 사람 정도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모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무슨 일인가 할 때에 그 사람 놓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의 비유를 가지고 비유하실 때에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을 칭찬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칭찬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다른 곳에서는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세요. 착하고 신실한 종아 충성된 종아 잘했다 이제는 수고했으니 놀고 먹으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 상급을 뭐로 말씀한다고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알리시고 그 일에 동참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그의 기쁨이 되게 하세요. 이제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크고 많은 것으로 맡겨주시겠다. 다윗의 이야기로 돌아가 비유하자면 이런 거죠. 착하고 충성된 그들을 자기가 이스라엘 다스릴 때 더 크고 많은 일을 맡기는 것으로 상을 주지 않겠습니까?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실 때에 하나님의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으로 맡기시고 더 중요한 것으로 맡기시지 않겠냐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상급을 그렇게 허락하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겠어요? 하나님 이 땅에 물질을 주시는 것은 사실 하나님 편에서 늘 가장 쉬운 거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심지어 그렇게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하나님 우리의 이 땅의 삶 가운데에도 상을 주십니다. 복을 베푸세요. 하나님의 충성했던 이들을 하나님 물질로 채우시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얼마든지 읽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족장 가운데 이삭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성경에 씁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지만 그가 그 땅에서 거부가 되었다고 성경은 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으로 인하여 그들의 삶에 평안을 얻었다고도 성경이 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는 삶을 채우시는 것, 그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가운데 가장 작은 것, 그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건 상급에 끼지도 못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생각해보건대 하나님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를 신뢰하시기에 그에게 증거로 주시기 위하여 심지어 뭐까지 하셨다고요? 지구의 자전도 멈추셨잖아요. 두 번씩이나. 저는 이 사실 늘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해가 섰다고 하는 건 그냥 성경의 이야기, 아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이렇게 치부하면 그거야 뭐. 그러나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고 하면 그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지구가 자전을 하다가 멈추면요, 우리 다 우주로 날아가야죠. 지구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아니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다 죽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한 사람을 위해서 하세요. 바다를 가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것, 그런 건 하나님에게 크게 어렵지 않다고요. 우리에게 물질을 채우시거나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키시거나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는 것,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것은 하나님에게 그렇게 큰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것으로 우리의 수고와 애씀에 대한 상급을 다 주시는 것, 그렇게 작은 것으로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의 상급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으로 주세요. 그것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하신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필요한 것 다 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일에 필요하다면 지구의 자전도 멈추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하면 내게 필요한 것, 그것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바닷물 그것들 다 말리셔서라도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요. 그 일에 참여하는 것,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 상급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저 여러분이 얼마나 큰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겠습니까? 내가 전한 말, 내가 전한 사랑의 수고가 얼마나 크다고 그 사람의 생명을 지옥에서 건져 천국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옮기시는 도구로 우리를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전한 별반 되지 않는 그 짧은 말들, 내가 그에게 행한 작은 선행, 그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의 생명을 살려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제 작은 말과 행동 고백을 따라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사람들 앞에 증거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저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겠다는 건데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항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난 만물의 짓기만도 못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사도로 써주신 것이 참으로 놀라운 은혜라는 고백을 여러 번 합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상급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급의 가장 큰 정점은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저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 찬양함으로, 오늘 성가대가 찬양하는 찬양처럼 우리가 뭔데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겠다는 거잖아요. 성경은 심지어 하나님께서 춤추시겠다고 표현한다고요. 우리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신다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이고 복음을 확장하는 도구를 쓰시겠다는 거고 어떤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을 향하여 그와 같은 은혜 베푸시고 상급을 주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 하나님 그거 말고요. 일은 이제 그만하고 하나님 주시는 다른 복 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복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허락하시는 것을 더 풍족하게 알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얘기하는 그 놀라운 상급이 그 복이 저 여러분들에게 늘 부어져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높이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일을 동참하면서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그런데 한 가지 덧붙이세요.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 수고에 대하여 100배나 복을 주세요. 그리고 그 100배나 되는 복을 반드시 박해와 아니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뒤를 따르느라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당하셨던 세상의 미움이 동반되어진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복이 아무리 커 우리가 이 땅에서 만족이 눌려도 내가 그리스도인인 이상 우리 이 땅 가운데 때로는 질투를 또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리고 하나님께도 너무도 놀라운 은혜와 믿음으로 아니요 그러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뒤에 약속하신 반드시 내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은 약속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허락하신 것들을 만족히 누리되 하나님의 일 앞에 수고로이 또 함께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다가도 가끔은 하나님 우리에게 상급은 없나요? 그렇게 물을만 하고 또 섭섭할 때가 생기는 어리석은 사람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오나 그런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저희를 사용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무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각 가정가정마다 심령심령마다 은혜와 복을 부으시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